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말세 때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경 알을 가리켜서 렌즈라고 하는데요. 렌즈는 투명한 물체, 그러니까 유리나 플라스틱, 심지어는 때로 얼음으로도 가능하다는데 그런 투명한 물체에 빛을 통과시키면서 사물을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인류가 렌즈 기술을 가지고 돋보기를 개발한 것이 기원전, 주전 시대였다고 하는데요. 렌즈를 여러 개 동원하고 또 거울까지 동원을 해서 망원경과 현미경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것은 17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전에는 너무 멀어서 볼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이제 그 후로는 망원경과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고요.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었던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소리를 가지고 음파를 측정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초음파 사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산모의 배, 그저 겉에 장비를 갖다 대면서 배 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한계로 그전에 볼 수 없었던 현실들을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적 한계로 인해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과학과 의학의 발달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육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지만 오직 믿음의 눈을 들고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 4장에 와서 사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도 그분의 형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시고 육신을 취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지금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직접 그분의 형상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는 분이신지 또 지금은 어디 계신 분이신지 우리는 믿을 수 있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말세 때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지금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고 또 허락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초반에서부터 언급하고 계속 반복해왔던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시 접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왜 기쁨을 강조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생각해보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기 직전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교회에서 지도자에 속하는 두 사람의 그 사람 사이의 불화와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후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 전 내용과 연결해 보자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염려 말라 평안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편지를 1차적으로 받았던 빌립보 교회가 주 1세기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로서 1세기 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든 지역교회를 향한 로마 정권의 박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이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시대 교회고 이 편지가 쓰였을 때는 이제 주후 1세기 하반부 때인데 그 말 끝까지, 그러니까 주후 100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박해가 증가했던 그런 시대에 빌립보 교회가 놓여 있었지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시저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로마 정권의 눈에 날이 갈수록 거슬리고 또 경계와 단속의 필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도인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평강이 아닌 걱정과 근심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를 찾는다면 그 이유는 찾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믿음과 성경에 대한 그런 반대가 이 사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말세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믿음 없이는 걱정과 근심에 빠질 수 있고요. 걱정과 근심을 하려면 그 이유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남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봐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라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로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 배후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6절이죠. 6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령형 문장입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근심 걱정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그것도 권위자라 해도 누가 다가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그 명령 자체만 가지고 오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이 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명령만 가지고 우리가 염려를 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근심 걱정 중에 있는 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떤 근거로, 어떤 배경으로 이런 명을 내리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근심 걱정을 그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사람에게 그렇게 명할 근거와 이유가 분명하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5절 마지막 부분부터 6절을, 5절 마지막 부분을 포함해서 6절을 보면 그 근거가 분명합니다. 5절 마지막이 어떤 문장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연결해보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무것도 염려 말라고 하시는지 그 근거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우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상황을 내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심지어 나의 심장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실 만큼 나에게 가까우신 분이시고 또 그분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을 멈출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죄인의 입장에서 죄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만큼 나에게 가까우신 분이다. 또 장차 그분이 이 땅에 돌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날이 가깝다. 이 소식은 죄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절대로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을 덜라고요? 아니죠. 더 근심과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죄인인 우리에게 이 똑같은 소식이 남에게는 더욱 염려를 증가할 이 소식이 어떻게 복음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입니까? 지난주 제가 주 안에서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고 빌립보서에서는 아홉 번 사용을 하신 이 표현을 신구약 성경의 언약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그날 설교를 생각하면서 후회가 많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더 적절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좀 횡설수설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와 회개를 했고요. 또 이 점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밝힙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 안에 있다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경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언약과 신약시대의 언약은 그 구조가 언제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항이 똑같습니다. 첫째, 언약은 일종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언약에서 그 계약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이 사실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성경의 언약은 언제나 전적으로 갑이신 하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나 언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약속을 하는 조항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성경 내내 수없이 반복을 하셨습니다. 곧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지켜주시겠다는 조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죄인 된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절대로 접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조항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을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구약에서 특히 순종하면, 내 명을 지키면, 내 말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롭고 순종된 반응을 조항으로 걸어두셨습니다. 이 조항은 잠시 후 보시겠지만 신약의 언약에도 분명히 있는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에서는 언제나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7장을 언약의 아주 클래식한 언약의 예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은 정죄와 저주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순종하면, 내 명을 지키면, 내 말을 따르면, 을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때 이 언약 앞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주님, 나는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으로서 구원의 언약 조항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정죄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처지입니다. 주여, 제가 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나를 오직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이 유일한 결론입니다. 언약 앞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에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남김없이 치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이루는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내가 온 이유는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몸값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리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은 복음서 내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처음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마지막 구절에서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유효하게 만들어주신 그 언약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성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의 언어이지요. 신약의 언약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을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언약의 조항이 신약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순종하면, 내 명을 지키면, 내 말을 따르면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이 바뀐 것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라, 내 명을 지켜라,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 구원하겠다라는 말씀 대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 안 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을 만큼 무능하다는 사실을 애통해야 하는 가운데 구원의 언약 조항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정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우리를 대신하여 나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나에 대한 구원의 언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키지 못했던 그 언약 조항이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켜진 것입니다. 그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언약 조항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가 강하게 선포하지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정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공포와 불안을 더하는 현실이 아니라 감사와 용기를 북돋는 현실입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자면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만 커집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그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지어진 죄와 형벌의 짐이 내 어깨에서 사라지고 두 팔 벌려 주님을 환영하는, 나에게 그토록 가까우신 그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염려를 해왔던 내가, 아,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은 나와 가까우신 분이시라는 이 현실에 날마다 눈을 뜨면서 상황은 변한 것 없지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명령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명령 배후에 있는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 가지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읽었던 6절을 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첫 번째 포인트에서 나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생각했습니다. 또 그 언약의 조항을 내가 이루기 무능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존재였을 때 그것을 나 대신 이루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염려를 그칠 뿐 아니라 기도에 전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가 을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조항까지도 대속자가 대신 지켜주신, 이루어주신 그런 구원을 설명을 했을 때 만에 하나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천국 간다. 만민 구원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보면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예.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의 언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남은 인생 그저 주님께서 나 대신 모든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하든지 잘못하든지로 구원의 여부가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순종이 되어주셨어요. 언약 조항에 을된 내가 지켜야 하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자 우리가 전념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서 이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할 것이 두려워서, 이런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남은 인생이 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앞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관계입니다. 세상의 계약은 언제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반면에 성경에서의 계약은, 그 언약은 관계의 개념이 계약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결혼서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혼인서약을 하지만, 그 서약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계약의 의미보다는 관계의 의미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주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중에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엄연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기도는 다름 아닌 주님과의 대화와 교제이기 때문이고요. 사귐의 기도, 제가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책, 김영봉 목사님 사귐의 기도의 표현처럼 기도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friendship, 사귐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기도를 뜻하는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특히 주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다채로운 교제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네 가지 내용을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을 원문의 문법으로 놓으면 그 네 가지 기도를 뜻한 네 가지 표현 중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정죄하시고 오히려 너의 집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들으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기도라고 제일 처음 말씀하신 이 단어는 이것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구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보면 너희의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럼 간구가 구할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간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즉각 기억하기에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어로 번역된 그 단어가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편한데요. 영어로 간구를 su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supplication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런 영어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supplication과 supply, 우리가 잘 아는 supply가 어근이 같습니다. supplication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supply,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어야만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에게 필요한 그 서플라이를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간구구나.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내가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안에는 뭐 자금도 있고요, 그 안에는 물질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서플라이를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의미로 두 번째 단어 간구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마다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 단어가 축사하셨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으면 초대교회 이후에 성찬식을 이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식 때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지요. 천국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 단어가 성찬식을 가리킨 단어가 될 만큼 우리의 감사하는 내용 그 핵심 중에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대속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문법상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서플라이를 구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 외에 나에게 어떤 소원이 있다든지 내가 봤을 때 이것이 꼭 뭐 되건 안 되건 이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하자가 없지만 하지만 주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얻는 것이 저에게 유익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아주 뭐 필수적인 것만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그건 안 돼.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죠. 그 안에 우리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를 배워가는 가운데, 바른 기도를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기도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짧은 구절에서 네 가지 기도의 용어를 들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다채로운 기도의 용어를 보면서 이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배후에 계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자비에, 그 능력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이런 기도를 낳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산다면 나는 그냥 기도하고 말 거예요. 서플라이를 구하는 것도 없고 또 감사도 없고 아주 형식적인 것 외에 감사도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생각들을 구체적인 생각들을 주님께 아뢰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내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면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타인을 위한 서플라이를 구하고 타인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타인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이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이웃, 내가 속한 사회, 이 시대, 심지어 이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나 중심적인 세대가 아닙니까? 자기지향적인 세대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 좁은 소견이 생각하는 부분만을 관심을 갖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그 평강과 안심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전에는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 사회,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세대까지 우리의 관심을 뻗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와 사귐은 진지해지고 더욱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기도를 받는 기도의 대상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와 전능자이실 뿐 아니라 죄인들에게 인내하셔서 아들에게 나의 정죄와 저주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나와 언약을 성사시키시는 놀라운 능력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평강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장 처음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주님과 대화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너희를 지키리라. 이 문구가 참 색다르고 낯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평화를 지킨다고 하죠. 평화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도리어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안달하지 않게 하고요.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요.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수련회 장소에 가서 수련회 좀 광고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같이 전교인 수련회를 가면은 그 예전에 우리 그 계시던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련회 가면은 목사님도 좀 쉬어야 되는데라고 하셔서 수련회 가서 저도 쉬고 성도님들과 더 시간을 많이 좀 나누고 할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2년 전에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 데일 랄프 데이비스 목사님의 시편 설교집을 제가 번역을 해서 그걸 읽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번역을 해서 읽고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는 주제를 가지고 참 복음 중심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또 그런 크리스찬 작가들의 설교와 또 강연, 이것을 영상으로 해서 거기 자막을 달아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 팀 켈러 목사님 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주일날 같이 보면서 주일 말씀을 들을 텐데요. 수련회 장소에서 말씀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는 외부의 평화가 있고 내부의 평화가 있는데 외부의 평화는 내 밖에서 나에게 가하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 평화가 오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외부에서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부의 평화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가 언젠가 하면 내부의 불화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적인 공격 또는 정신적인 공격 심지어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내부 중심에 평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같은 고린도후서 5장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갖고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내적 평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과 화목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외부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삶 전체가 분명히 질서정연하게 잡혀나갈 것이 확실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내부의 평화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가서 peacemaker,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내적으로 편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싸우려고 하죠.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었죠. 그 양쪽 모습이 저는 두 번째 모습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모습도 저의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욱하고 들은 정보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내가 내적으로 평화를 이룬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중요하게 안 여길 때 우리를 마음을 괴롭히는 다른 것들을 확대시키면서 마치 속에 평화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적어도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대학 진학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요. 그 뒤로 한동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와 지금 그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를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걸 잘 모르고 내가 그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한 가지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딱 한 가지 확실한 변화에 대해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마음의 평화였어요. 저는 당시에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고린도후서 5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말씀 모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내 마음이 불화하고 어렵고 자꾸 비관적으로 나갔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분명히 평화하고 온유하고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 그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사람들이 내 마음속을 제 마음속을 들여다못 보니까 그냥 저를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 그 초반부터 평화를 간증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의 언약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대속자라는 사실을 앞에서 이만큼 망가진 나에 대해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우리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평화가, 그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지금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발전한다 해도, 발달한다 해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그분 안에서만 의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명령의 배후에 있는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십시다. 나를 위해 대리적인 죽음을 감당하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십시다. 또 내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대상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명령만 바라보고 어려워했던 저희들, 하지만 이제 주님 명령 배후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 드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만 집중했던 저희들,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다가갑니다. 또 우리를 지키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됐다는 것을 알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인들을 위한 화목함, 그 피스메이킹을 저희들이 기뻐하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도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처럼 어려운 세상, 또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